이사야서 34장 5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량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특길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아멘. 지금 34장, 35장을 이제 우리들이 다시 한 번만 생각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34장과 35장은 28장에서 33장까지의 결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34장과 35장의 그 결론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구원이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sovereignty가 나타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34장에는 심판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주권, 35장에는 그러면 반대로 구원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말고 그 전주에 34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런 제목을 붙였댔죠. 가까이 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읽었던 5절에서부터 10절까지에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나타나는데 그 진노가 얼마나 잔혹한지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의 때를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8절에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라고 했죠. 그래서 그 말을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좀 편하게 얘기를 하면 복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시는 그때가 되는데 그런 그 보복하심, 그런 보복하심을 표현하는 방법을 하나님은 이 단어를 쓰고 계십니다. 칼. 그래서 여호와의 칼이라고 하는 말이 5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중심 소재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칼 이랬는데 이 칼이라고 하는 거를, 그 칼은 여러분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물건이잖아요. 그런데 그 문학에서, literature에서 그 문학적으로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죠. 그것을 의인화한다고 그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사람처럼 만드는 방법을 쓰고 있는데 이 칼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칼이 마치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어요. 뭐를 기다리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칼에 대해서 5절은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왜 제가 이 칼이 사람처럼 의인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다. 아니 칼이 마시기는 뭘 마셔요? 어떻게 마셔요? 입도 없는데. 그런데 표현을 칼이 마시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충분하게 마셨다라고 하는 거죠. 만족할 정도로 마셨다 그러는데 그러면 무엇을 마셨을까요? 여러분 이게 설교할 때 이 테레비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냥 설명을 잘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능 프로그램 같은데 가면, 재밌게 하는 예능 프로그램 같은데 보면 분노 게이지 그래가지고 빨간색이 쭉 올라가는 거,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고개를 격하게 끄덕여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마치 나만 보는 것 같잖아요. 다 보시면서 이렇게 분노 게이지가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쌓여 그 진노가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는데 어느 날을 기다리고 있는가 하면 조금 이따 하겠지만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칼이 그 옆에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꼴깍꼴깍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칼도 하나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언제든지 내려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족하게 마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마시고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칼은 여기서 이사야가 처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사실 이 여호와의 칼이라고 하는 단어를 언제 썼는 줄 아세요? 창세기에서부터 써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써요. 그러면 창조 이후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사건이 생기죠. 그것을 유명하게 유식하게 세 글자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불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불순종이라는 말을 진짜 유식하게 박사학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유식하게 한 글자로 뭐라고 표현해요? 죄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죄를 졌어요. 죄를 졌더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요. 또 쫓아내셨어요. 쫓아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얘네들이 또 몰래 들어와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듯이 생명나무를 건들까 봐 걱정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거기를 막지요. 막는데 화염검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화염검이라는 말은 칼이 불로 쌓여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칼이에요. 불칼로 그 에덴 동산에 들어오는 길을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칼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칼이 또 하나 나오네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300명 그러면 누가 나와야 돼요? 사사. 기드온 300명 용사가 나오잖아요. 이제 쳐들어가고 있는데요. 미디안 사람들을 쳐들어가고 있는데 300명을 골라서 가잖아요. 가는데 밤중에 갑니다. 밤중에 갈 때 횃불을 들고 가는데 그냥 횃불을 들고 가면 적이 금방 알아채니까 그 횃불을 뭘로 가려요? 항아리로 가려요. 항아리로 가리고 몰래 갔다가 사인이 딱 떨어지니까 항아리를 어떻게 하죠? 항아리를 깨뜨립니다. 사인과 함께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치다리면서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외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그러면서 외쳐요. 거기서 칼이 또 등장하는 거예요. 이 칼이 바로 여호와의 칼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특별히 34장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이 여호와의 칼은 사실 어디가 제일 가까운 칼인가 하면 신명기와 가까운 칼이에요. 모세의 노래 가운데 나오는 이 칼인데 이 칼은 어떤 건가 하면 성경에 앞에 자막을 만들었습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읽을게요. 신명기 32장 41절에서 43절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칼을 왜 갈아요? 써야 되니까 뭔가를 뭐 두부라도 잘라야 되니까 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 손이 무엇을 붙잡고 정의를 붙잡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뭐 할 것이다? 보응할 것이다.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아니 칼이 어떻게 고기를 먹어요? 여기도 의인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칼이 고기를 삼킨다라고 하는 말은 목을 치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해서 읽을게요.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오늘 읽었던 이사야서 34장 5절 6절에 나오는 그 여호와의 칼과 이 모세의 노래에 나오는 칼이 비슷하다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모세의 노래에서도 하나님의 칼이 등장하고 나서 그 칼을 누구에게 사용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원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이에요. 대적들이에요. 그 대적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휘두르시는 거죠. 여호와의 칼이. 그런데 그냥 그러고 끝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왜 즐거워해야 되죠? 나를 괴롭혔고 나를 압제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원수를 물리쳐 주시니까 나를 대신해서 물리쳐 주시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싸 그러고 신나는 거예요. 이사야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의 칼이 등장을 하고 원수들을 휘둘립니다. 원수들을 죽입니다. 멸망시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백성 건드렸지. 까불지 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을 합니다. 마귀가 여러분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르는 척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때를 기다리는 거죠. 진노의 분노의 게이지가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때 가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못살게 굴었던 마귀와 사탄을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게 되시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5절 말씀에 보라 그러면서 이제 관심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즉 여호와의 칼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기로 했다 그래요. 에돔이라는 나라에게. 그러면 에돔만 원수였나요? 에돔만 하나님의 대적이었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사야서 25장에서는 그 대표로 샘플로 어느 나라가 등장하는가 하면 모압이라는 나라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제 34장에서는 에돔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압만 멸망시키고 에돔만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그 나라 하나하나를 마치 대표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Representative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심판의 주로 오실 때에 모든 민족들 하나님을 대항했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멸망시킬 거다. 누구처럼? 모압처럼 에돔처럼 아수르처럼 바벨론처럼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샘플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벌써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칼이 준비되어져 있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에돔에게 행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난다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에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부모의 권위는 아버지의 권위, 어머니의 권위는 자녀들에게 밥을 먹여줄 때, 자녀들에게 선물 사줄 때만 권위가 나타나는 게 아니죠. 어쩌면 부모의 권위는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너 이거 잘못했잖아 라고 따끔하게 야단칠 때 부모의 권위가 드러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때 그 심판 가운데에서 등장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칼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지 않다가 이제 뭔가를 행하셔야 되니까 칼을 옆집에 가서 빌려오는 칼이 아니에요. 이거는 빌려오는 칼이 아니에요. 이 칼은 여호와께 속해 있는 칼이에요. 여러분 성경 보실래요? 5절 6절 말씀에 여호와의 칼, 여호와의 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6절 말씀에 특별히 6절 말씀을 영어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The Lord has a sword. 여호와께서 칼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칼은 여호와께 속해져 있는 칼이고 피에 만족해 있는 칼이라고 6절 말씀에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어떻게 하고요? 만족하고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는 기름 곧 수량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라고 했어요. 아,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요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먼저 보내는 글이잖아요.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유다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이에요. 그러면 제사를 어떻게 드려요? 짐승을 가지고 옵니다. 짐승을 가지고 와서 짐승을 잡고 피를 먼저 받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각을 떠고 그리고 그 안에서 콩팥과 같은 내장을 꺼내서 그 제단 위에다가 올리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그 기름으로 칼을 닦기도 해요. 그래서 그곳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 기름이 풍성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진노와 그리고 하나님의 준비되심이 이미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만족해 있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조금은 잔인한 것 같지만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 짐승 잡아서 제사 드리는 거 해봤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칼이 피에 만족할 거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완벽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말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수도 있잖아요. 다른 말로. 근데 하나님은 굳이 제사 드리는 모습으로 시청각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짐승 잡아봤잖아. 이런 거예요. 너희들 짐승 잡아봤잖아. 그러면서 시청각 교육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너희들도 내 말을 어기고 나에게 반항하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때 제가 부목사로 있고 교육목사로 있고 전도사로 있을 때 했었던 일 중에 하나인데요. 학생들을 단기 선교를 어디로 보냈는가 하면 뉴멕시코의 인디안에게 보냈어요. 저는 가본 적은 없습니다. 보내기만 했어요. 거기도 아마 나바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길 가면 그 선교사님이 뭘 하는가 하면 마지막 날 그 염소를 잡습니다. 실제로 그 단기 선교 온 학생들, 청년들 앞에서 염소를 잡아요. 나름대로 구약식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뭘 가르치겠어요? 그리스도의 희생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누가 그렇게 죽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죽어야 돼. 우리가 죄인이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사 드리는 모습을 연상시키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거룩하게 살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 칼빈이 아주 잘 주석을 해놨어요. 우리 구역장님들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미지가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에 자막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생생한 모습으로 제시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이것은 그들의 둔한 마음에 깊은 인상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일 때에는 그들의 대적들의 교만과 반역이 도살당하는 가축처럼 끌려가는 것을 결코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신자들이 알게 될 때 그들에게 거룩한 확신으로 용기를 주기 때문이다. 우리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백성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피가 묻었다, 피에 손에 피를 묻혔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 붉은 피, 그런 반역의 죄는 무엇으로 씻어야 되는가 하면 또 다른 피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징벌이에요.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함을 받으려면 우리의 죄가 피로 물들여 있는 죄가 씻음을 받으려면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하고 누군가가 대신 피를 흘려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목사의 피는 쓸모가 없어요. 부모의 피가 쓸모가 없어요. 내 남편의 피가 쓸모가 없고 내 자식의 피가 쓸모가 없어요. 누구의 피가 쓸모가 있는가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더러운 죄, 반역의 죄, 그 피가 씻김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오는 그 징벌이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것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면 바로 그 에돔 땅에 이 보스라라고 하는 곳이 사해 바다에서 남동쪽으로 떨어져 있는 곳 에돔 땅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곳에 큰 살륙이 에돔 땅에 있습니다. 에돔을 보여주면서 에돔이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를 보여주면서 유다 백성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거룩하게 살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죄 지으면 안 되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부탁이야 거룩하게 좀 살아줄래? 부탁 안 하셨어요. 하나님 절대로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처럼 거룩하라 라고 레위기 19장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명령이에요.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명령하시는 분은 권위가 있는 분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칼을 가지고 휘두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칼로 치시면 어떻게 될까요? 칼로 친 그 결과가 7절 말씀에 있어요.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피와 기름 아까 나왔죠? 그 피와 기름이 얼마나 흥건하게 됐는지 땅이 피에 취하며 이 말은 완전히 쏙 됐다는 거예요. 그냥 발걸음을 밟으면 마치 차박차박 물소리, 빗소리가 나듯이 그렇게 피에 젖게 될 것이고 그리고 기름이,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첫 번째 단어가 송아지 앞에 들소라고 나오죠. 이 들소라고 하는 것, 우리 한글 성경이 번역을 잘했어요. 영어 성경은 buffalo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쓸 단어가 없어서 아마 이렇게 번역을 하신 것 같아요. 히브리어로 이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 하면 아주 강한 뿔을 가지고 있는 야생 짐승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딱히 버플로가 아니에요. 근데 그 단어밖에 떠오르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번역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무엇을 강조하는가 하면 강한 뿔을 가진 야생 짐승이에요. 근데 에돔을 그렇게 지금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에돔을. 왜 그런가 하신 분도 계세요. 갔다 오신 분이 있거나 아니면 최소한 그 사진을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페트라.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페트라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 구글이나 이런 데 가서 이제 페트라 이렇게 사진 찍으시면 사진이 이렇게 쫙 나오는데요. 대표적인 사진이 뭐가 있는가 하면 우리 레드락처럼 바위가 빨간 바위가 양옆으로 쭉 하고 올라서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로 사람들이 카메라 들고 가면서 사진 찍고 뭐 이러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게 페트라거든요. 그게 에돔 땅이에요. 그게 에돔 땅인데 에돔은 그런 지역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외적이 쳐들어와서 자기네들을 멸망시키지 못한다라고 자신감을 갖고 살았어요. 누가 우리를 멸망시켜? 그리고 그러니까 강한 뿔을 가진 야생 짐승과 같았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칼을 휘두르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날 하나님께서 그 일 징계하시고 보복하시는 그 날을 이제 이야기하십니다.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여호와의 날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해가는데 그 날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날 혹은 보수하시는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8절 말씀에 이제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것은 왜냐하면 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거기 보면 날과 해가 나옵니다. 이 날과 해가 등장한 것은 몇 년 몇 월 며칠 문자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그날이 있다. 근데 이게 진짜다 라면서 그 날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요 질문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것은 인간이 보응하는 것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달라야죠. 우리 인간들은 우리 사람들은 보복합니다. 복수합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저도 요새는 많이 안 해요. 요즘 많이 안 하는데 운전을 하다가 나를 확 이렇게 껴들고 그러면 조금 따라가는 척 한다 안 한다. 장로님 죄송합니다. 저는 조금 합니다. 집사님 죄송합니다. 저는 조금 합니다. 그럼 우리 아내가 안 돼요. 안 돼요. 막 이러고 이제 떨떨떨떨 떨고 있는데요. 그때 내가 뭐라 그러냐면 저런 애들은 가르쳐야 돼. 그래서 내 나름대로 자기의 self-righteousness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속에는 뭔가를 내가 좀 해주고 싶어. 그러면서 악한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아, 솔직히 있지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보복을 하실 때에 악한 마음을 갖고 하시나요? 절대로 아니죠. 이게 지금 법정에서 이야기예요. 이 본문이 법정에서 이야기인데 어떤 내용인가 하면 판사가 재판을 합니다. 재판을 하는데 아, 요 사람은 좀 잘생겼으니까 1년 감형해 주고 저 사람은 조금 이상하게 생겼으니까 1년 더 주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 재판을 할 때 법과 질서에 의해서 주는 거잖아요. 물론 판사의 양심을 따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사적인 감정은 아니잖아요.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보응이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역장님을 통해서 이것도 이미지를 보내드렸는데 앞에 아예 자막을 봅시다. 보응은 어떤 건가 하면 하나님의 보응이에요. 보응이란 즉 하나님의 보응이란 하나님의 신적이며 찬양받으실 만한 속성, 하나님의 attribute이에요. 보응을 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존경과 영광을 받으세요. 그리고 이 보응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장에게 그 법정에서 판사에게 변호사나 검사가 뭐라고 부릅니까? 아, 미스터 킴 이렇게 불러요? 아니잖아요. 뭐라고 불러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속으로는 존경 안 하면서. 근데도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래요. 미국에서도 비슷하죠. Your Honor 그러고 부르잖아요. 왜 재판장을, 판사를 존경, 왜 그런가? 판사들은 존경받기에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공의로 보응을 하십니다. 악한 마음으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로 보응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경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즉 그 보응하시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 공의를 선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attribute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불이 꺼지지 않을 것이다. 9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특길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 붙는 역청이 되며 그 에돔 땅이 불이 꺼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황불로 멸망한 성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창세기에 유황불로 멸망한 성 소돔과 고모라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유황불로 불살라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돔 땅에 관해서 이 에돔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에서 진짜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해요. 예레미야서입니다. 49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이게 지금 에돔에 관한 이야기예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이사야가 기가 막히게 글을 썼습니다. 물론 제가 똑똑해서 제가 알아낸 건 아니에요. 책 보고 알았어요. 기가 막히게 똑똑하게 썼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성경책 펴셔야 됩니다. 10절 말씀에 유의해서 보십시오.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10절 말씀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나갈 자가 영영이 없겠고. 이게 왜 중요하고 멋있는 말인가 하면 에드워드 영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네 가지로 구분을 해서 이렇게 의역을 하셨습니다. 렌더링을 하셨어요. 앞에 자막 주세요. 밤낮 그것은 꺼지지 않는다. 언제나 그 연기가 피어오르며 세세토록 타오를 것이니 영원무궁토록 그리로 지나갈 자가 없다. 자, 그 밑에 영어를 써놨죠. 그 밑에 영어를 써놨는데 이 영어는 에드워드 영 목사님의 영어 번역이 아닙니다. 제가 한글 번역만 갖고 왔고요. 저 영어 번역은 히브리어가 영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 히브리어 성경입니다. 여기에 영어를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공통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It shall not be quenched night nor day. The smoke thereof shall go up forever.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it shall lie waste. None shall pass through it forever and ever. 제가 뭐에 강조했습니까? Shall. 이 shall 무슨 말이냐면, 아이고, 갑자기 영어를 해서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이 shall이라고 하는 말은 아마 그런 일이 있을 거야가 아니죠. 반드시 그 일이 있을 거야 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있을 건가 하면 밤낮 꺼지지 않는다. 이 말은 영원히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두 번째, 언제나 라고 하는 말은 항상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거기도 영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Eternity를 이야기해요. 세세토록 generation to generation도 eternity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맨 마지막에 영원 무궁토록 forever and more 이라고 되어 있죠. 이 단어도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 담겨 있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그날이 되면, 여호와의 날이 되면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은 무엇입니까? 밤낮 꺼지지 않는 그 불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고 영원한 지옥 가운데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영원한 지옥, 영원한 죽음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예요. 이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지옥이 모든 사람들 앞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어린이들에게 설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묻혀져 있는 사람, 구약성경의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표현으로 이해하면 그 더러운 옷은 벗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입혀져 있는 사람, 의의 옷이 입혀져 있는 사람은 영원한 죽음, 영원한 지옥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영원한 죽음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영원한 지옥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가 반대로 이야기라면 영원한 천국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영원한 생명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차이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에요. 거기서 구별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는 정 목사가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거 하나는 자랑할 수 있어요. 저는 영원한 천국에 있을 거예요. 못 믿으세요? 와서 확인하세요. 오셔서 확인하세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구분하는 것은 내 힘으로 되어집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가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감사하십시오. 어떤 아픔이 있어도 견디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